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이패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빨리 바꿔야겠다 싶은데 여전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뭐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리는 물론이고 뭐 우리보다 더 작은 개척교회를 가도 뭐 요즘 다 이렇게 화면을 쏘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 우리 교회는 이 비치용 성경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도 이 책으로 된 성경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그 어떤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 화면이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뭐 찬송 중에 화면이 나가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입도 동시에 나가버렸습니다. 이 반주자만 계속 열심히 반주를 해요. 자기만 찬송가를 보고 반주를 하니까요. 어렸을 때 저도 이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이 버스하고 봉고를 막 이렇게 운행해가지고 아침에 아이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9시인데 어른 예배는 11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한참 그 재미난 만화를 텔레비전에서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늘못 보고 주일학교 예배를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이 될 때를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중고등부 형님들은 보니까 오후 2시가 예배라서 아주 여유롭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늦잠도 자고 TV도 보다가 천천히 교회를 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아침 일찍 교회 차를 타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너도 중학생이 되었으니 11시에 하는 어른 예배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초등부 목사님이나 중등부 목사님보다 이 담임 목사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뭐큰 거부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11시 예배에 참여하니 얼마나 그 몸이 뒤틀리든지요. 거기다가 막 어머니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조금만 딴 생각해도 어머니 그 희한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입꼬리 쿡쿡 찔러요. 막 졸기라도 혹시라도 졸기라고 하면 막 이래 집에 와서 막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배인지 고문인지. 이 당시 저희 목사님이 소위 말해 그 원투쓰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설교가 반드시 첫째, 둘째, 셋째로 구성돼서 이렇게 셋째까지 말씀하셔야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는 졸음을 막 억지로 참고 듣고 있는데 한 30분이 지났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스타일을 좀 바꾸셨나 했는데 그제서야 첫째는 하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막 속에서 제가 못 참겠는 겁니다. 막 화가 올라왔습니다. 30분이나 지나서 첫째는이 나오면 언제 셋째까지 목사님 하시나 했는데 그날도 결국 이 셋째까지 하시고 끝이 났습니다. 어찌나 그날은 목사님이 밉던지. 여기도 아이들이 지금 일부 예배라서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심정이 제가 참 이해가 갑니다. 저는 첫째, 둘째, 셋째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마 짐작을 못할 것이에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건데, 그게 나오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이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요즘은 제법 올라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부산이 뭐 전국에서 거의 최저치였습니다. 뭐 5%, 7% 이랬습니다. 요즘은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부산에도 많습니다. 부산 서면에도 한 2, 300명 모였던 교회가 점차 부흥해서 이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제 고등학교 선배가 이 부목사로 사역 중이었습니다. 제가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형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짧게 해. 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20분 정도 하는데 어떨 때는 15분 정도면 끝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날은 정말 은혜가 넘쳐서 교인들의 표정이 너무 밝대요. 야, 우리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신가? 이 반은 농담이었지만 뭐영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흥의 비결이 설교의 짧은 설교 시간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아무튼 이 예배 시간에 하도 졸고 딴청을 피우니 이 계속 어머니께 이 야단만 맞게 돼서 그때부터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특별히 그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그 당시만 해도 갔으니까요. 이 성경 본문은 또 보면 글자가 너무 또 많고 옛날 말이라서 재미가 없고 해서 맨 뒤에 보니까 막 지도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색깔 있는 지도가. 그래서 이몇 년을 지도를 쳐다보다 보니 이 지도가 머릿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이 한국 지리보다 성경 지리에 더 밝았습니다. 이 중부 내륙과 전라도에 어떤 동네들이 있는지 몰랐지만은 아 그래도 지중해 주변에 어떤 동네들이 있고 막 출애굽 경로가 어떻고 바울 선교 여행 일정이 어떻고 이런 거는 뭐 머릿속에 환히 밝았습니다. 뭐 3년을 그 지도를 봤으니까요. 나중에는 그림도 그리겠더라고요. 그러니 아이들 성경책 사다 주실 때는 좀 그 색깔이 있는 지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사주시면 아이들 좀 안심심하고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맨날 옆구리만 찌르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주일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른들 예배 참석하고 해서 참 그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책과 이 성경책 뒤에 있는 이 컬러풀한 이 지도가 없었다면 아,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탈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이 지도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외웠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맨 뒤에 보면 이 십계명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 본문을 모두 읽었는데요. 보통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을 성경 맨 뒷페이지에 실어둡니다.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두 본문 모두 중요한데 특히 안식일의 계명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이요, 쉰다라는 말인데요. 쉬라고 해놓고서는 이 왜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이 고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말로 이 열 가지 계명이라고 해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로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이 십계명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 다들 너무 유치한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는 유식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Ten Commandments라고 하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Decalogue라고 합니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 Ten Commandments라고 하면은 열 가지 명령이라는 뜻이겠죠. 이 Decalogue라고 하면은 열 마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Decalogue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헬라어로 10이 Deca입니다. 그리고 Logos가 뭐죠? 이게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데칼로그 하면은 열 마디 말이 되는 것이죠. 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헬라어로 숫자 5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 펜타곤 할 때 앞에 펜테가 헬라어로 5입니다. 10은 데카. 뭐 그리스로 여행 가시면 이제 뭐 숫자 2개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말이 아예 영어 단어가 돼서 이 십계명을 데칼로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상으로 사실 데칼로그보다는 이 Ten Commandments가 보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열 마디 말이기보다는 열 가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율법들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이 십계명도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철학자 칸트는요, 이 가언명법이라고 해서 Hypothetical Imperative 또는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Categorical Imperative를 구분합니다. 먼저 이 가언명법이라고 하면요, 이 조건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conditional imperative입니다. 대부분의 율법들이 이 가언명법에 해당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법도 대부분이 이 가언명법입니다. 조건이 선행됩니다. 네가 만일 교통사고 내서 상해 8주를 뭐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뭐 얼마만큼 보상하라 하는 법이 가언명법입니다. 우리 그 모세오경 보면 뭐 레위기나 뭐 이런 데 보면 온통 율법이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뭐 이웃에게 얼마 안에 뭐 보상을 해라. 뭐 이런 사고를 쳤을 때는 이렇게 보상하라는 것들이 대부분 가언명법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러저러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언명법, categorical imperative 쉬운 말로 하면요. 이거는 무조건적 명령입니다. unconditional imperative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조건이 선행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 이 십계명은요. 무조건적 명령, 칸트에 따르면은 정언명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 환경, 시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여전히 지켜져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언명법으로 이러저러한 경우에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시대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그냥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언명법으로 이런저런 경우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문화를 불문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이 정언명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어떠한 조건에도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뭐뭐 하라는 말보다 많습니다. 이 우리 뭐뭐 하지 말라 하는 말을요, 이 금지하는 명령이라 해서 금령이라고 합니다. 뭐 하라라는 말은 이 명령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이 여덟 가지 금령과 두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는 뭐 하지 마라는 이 금령이고 두 가지는 뭐 하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갓난아이를 특히 키워보면요. 이 부모들이 하루 종일 뭐 하지 말라는 말만 하다 보면 하루가 갑니다. 뭐 아이한테 뭐 하라고 시킬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뭐 다 하지 말아요. 차키로스 뛰지 마라. 가슴을 가까이 가지 마라. 뭐 큰 소리 떠들지 마라. 이런 말들이요. 사실 아이들 잘 크는데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강력한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이죠. 집사님 가실 때에 그 규정 속도 지켜서 가십시오 보다 아 집사님 70마일 넘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더 강력합니다. 부부관계에 충실하십시오 보다 바람 피지 마 하는 말이 더 강력합니다. 그것이 7계명입니다. 자기 재산만 쓰십시오 보다 도둑질 하지 마 이 말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것이 8계명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말 말하십시오 라는 말보다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말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것이 9계명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라는 말보다 욕심내지 마라 하는 말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것이 10계명입니다. 이 가장 중요하다는 첫째 계명조차 이런 금령입니다. 나만 믿고 섬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제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10계명에는 이런 금령들 외에 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4계명과 5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세 가지의 금령이 차례차례 나온 뒤에 처음으로 나오는 명령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세 번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명령하시는 하라는 명령이 바로 이 쉬라는 안식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 가지 계명을 정언명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늘 4계명만큼은 사실 지키지 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어제입니다. 그죠? 토요일입니다. 어제 안식일을 지키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뭐 다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죠. 모든 교인들이 안식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쉽니다. 이것은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 계명, 4계명만큼은 새롭게 갱신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적응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신자들은요, 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모두 지켰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인 안식일에는 쉬었고 예배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드렸습니다. 538년도에요, 그 프랑스의 오를레앙이라는 지역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에 이 주일을 공식적으로 쉬는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쭉 주일에 쉬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에서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1966년 당시에 그 66년 당시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든 때라 가지고 예외적으로 우리나라만큼은 이 주일에 일하는 것을 이렇게 교황청에서 인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뭐 경제 발전 이후에 1989년에는 이런 예외를 먼저 폐지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가톨릭이나 뭐 개신교나 모두 다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며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4계명만큼은 폐지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에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해 휴식하는 것이 성도의 삶과 교회의 질서에 유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속에 여전히 녹아있어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저 일 안 하고 잘 쉬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는 날입니까? 먼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을 살펴보면 이 휴식의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니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 이 말 믿으시는 분 그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인데, 예, 그러지요. 오늘 그 하나님이 그러면은 쉬십니까? 아니, 지금 질문이 약간 좀 양상이 다르게 됩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이 쉬십니까? 그러면? 아니면 어제가 안식일이었는데 하나님 어제 쉬셨습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날에는 그럼 이 마귀가 출근하는 날입니까? 그 우리가 이 말의 맥락을 우리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쉬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더러 쉬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요, 이 사장님이 아, 야, 나는 오늘 일 많아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 다들 먼저 퇴근하세요라고 말하면 어떤 직원이 일어나서 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남아서 수고하십시오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뭐 들어가신 분 있으세요? 뭐 있다면 그러니 뭐 승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누군가 밥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앉자마자 나는 짜장면 하면은 막 짜증 날 때가 있습니다. 사준다는 사람 지가 짜장면을 시키면 뭐 저보고는 뭘 시키라는 말입니까? 뭐 짜장면보다 싼 게 있습니까? 너희들도 짜장면 먹으라는 소리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쉰다라는 말은 내가 쉬니 너희들도 정말 편히 쉬어라는 이 배려가 들어가 있는 명령입니다. 위에 사람 퇴근하고 나면 일이 쌓여 있어도 막 퇴근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이 퇴근을 안 하면 내 일은 없는데 왠지 퇴근하는 것이 뭔가 눈치가 보이고 찝찝합니다. 위에 사람이 20파운드짜리 시키는데 내가 10파운드 시키는 거 눈치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이요, 헷갈렸죠, 그죠? 20파운드짜리 시키면 내가 10파운드 시키는 거 눈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이 10파운드짜리 시켰는데 내가 20파운드 시킬 때는 이 눈치 보이죠. 물론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야 다, 야, 저 눈치도 안 보고 참 당당하게 좋네. 난 자네 그런 점이 참 좋네. 이렇게 하겠지만 속으로는 너는 사회생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쉬니 너희도 쉬라. 우리 마음까지 배려하시며 안식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명기 말씀 보니까 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천지를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내가 구출해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구해준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쉬라고 명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십계명은요, 모세가 처음 받은 십계명이고 모세가 그 화가 나가지고 이 돌판을 깨뜨린 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십계명이 이 신명기의 십계명입니다. 제가 신명기의 십계명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당시 노예 생활을요, 이 뭐 조선시대 천민 정도의 생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노예 생활은 그야말로 이 감옥에서의 노역보다도 심한 노동을 감당하는 고된 생활이었습니다. 때로는 채찍에 맞아가며 병에라도 걸리면은 뭐 그저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소나기에 들어오는 것 간신히 그들 목숨이나 부지할 만한 음식 정도였습니다. 이 노예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맛보여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쉬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쉬어도 내가 내 할 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봐야 너희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지만 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 쉬어도 나는 너희 바꿈기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히려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이 쉬어도 너희들이 일할 때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내가 베풀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이 본문입니다. 이런 정신을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함께 시편 12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898페이지입니다. 구약. 시편 127편 898페이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시인은 부지런히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버는 일이 헛되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요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빵을 주신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면 꼭 밥을 굶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풍습입니다. 이 세상의 관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빵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쎄빠지게 일해도 앞날 내 보이지 않았는데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느 날에 하나님은 이 자유를 맛보여 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쉬어라는 말씀입니다. 고생했으니 쉬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쉬는 동안은 내가 준비할 테니 이제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의 명령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나 혼자만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5장 14절에 보니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이나 손님 그리고 심지어 내 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도 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휴식은 차별이 아니라 이 평등을 낳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쉴 테니까 너는 반나절만 쉬어라는 이런 차별이 아닙니다.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똑같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바로 네가 쉬듯 꼭 똑같이 너의 종도 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 사상에는 이 평등함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인의 정신이 이 구현된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구조 자체가 불평등해서 휴식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지만 밥벌이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쉬면 하루 굶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신자들은 이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쉬지 못하는 데에 대한 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자들이나 이 뭐 청년 백수들 같은 경우입니다. 이 백수들이 매일 쉬고 막 시간이 남아서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수들 실제로 더 바쁩니다. 이 주중에 일을 하며 사실상 사람의 우리가 돈을 얻는 것보다는 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내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 직업,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실업자들이나 이 백수들은 이러한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비록 선진국의 실업자들이나 이 백수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할지라도 극심한 이 정체성의 불안감을 겪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또 애써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생 때요, 그 친한 선배 한 명이 성경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하기도 하던 차에 그 공장이 영등포에 있다고 해서 식사나 같이 하려고 들렸습니다. 보니까 이 선배가 이 성경, 우리 보면 성경 보면 새긴 스티커 있죠? 맞죠? 이 테두리에 새긴 스티커 있습니다. 손톱 모양으로. 이 새긴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핀셋으로 떼서 사람이 이렇게 한 개씩 붙이는데 이 성경 한 권당 이거 다 붙이고 나면은 뭐 100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일 숙련된 사람이요. 정말 한 1초도 쉬지 않고 정말 손이 안 보여요. 이 핀셋으로 스티커 붙이는 게. 착착착 붙이면은 한 시간에 뭐 한 6천원 못 버는 구조입니다. 이뭐 숙련된 사람이 이 정도니까 숙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뭐 3천원 가져가기 벅차죠. 이런 도급제 계약이 정말 나쁜 것이 사람을 못 쉬게 만듭니다. 잠시 화장실 가는 것도 간식을 먹는 시간도 그만큼 돈을 못 벌게 되니 사람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만드는 건 성경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은 이 박한 임금에 극악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과수원 같은 것도요, 이 도급제 하는데 그 과수원에서 과일 따는 아주머니를 보면 허리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주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쉬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도급제 자체가 사람을 쉬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쉬면요 그만큼 뭐 수입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그 뭐 돈 많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처럼 주일에 안식하며 다른 사람들의 휴식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안식을 누리는 것, 나에게 이런 안식을 주신 주님께서는 나와 다른 이들 똑같이 나처럼 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온 만물이 쉬기를 바라셨습니다. 동물도 쉬고 땅도 쉬어야 합니다. 안식년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땅에도 경작하지 마라, 땅도 쉬게 내버려 두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런 해는요 꼬박 1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 보통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이 하루 쉬는 것도 불안할 때가 있는데 1년을 쉬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루 쉴 때 불안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하루 쉬나? 내가 지금 잠들면은 막 일이 엉망이 될 텐데. 뭐 학생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루 쉬면 막 시험을 잘 못 치를 텐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노력해봐야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애써봐야, 그래봐야 헛되지 않느냐? 아, 그래봐야 너 뭐 나중에 병밖에 더 걸리냐? 한평생 애써서 재산 늘리고, 집 사고, 뭐, 모기지 갚고 해봐야, 뭐, 솔로몬의 고백밖에 더 나옵니까? 헛되다. 젊었을 때는, 아, 돈이 없어서 아쉽더니,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 젊음이 없습니다. 몸은 한 군데씩 고장나기 시작하고, 기도 제목 나누기 시작하면, 아이고, 이 뭐, 온천지 암 환자들입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쉬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릴 적부터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쉰다고 세상이 크게 잘못되지 않고 큰일 나지도 않습니다. 젊은이들 소비 혈기가 있어서 잘 안 쉬려고 합니다. 그래도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의 또 다른 원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휴식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약 시대에는 이 제자들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는데 진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 물론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받기에 또 때로는 설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마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뭘 좀 드리고 왔지? 이런 마음 드는 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너무도 많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는 당연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빵을 구우시며 우리를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딱 100년 전입니다. 그죠? 1917년에 그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발합니다. 흔히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명을 통해서 이 러시아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집권하게 됩니다. 이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종교 탄압입니다. 그래서 이 레닌도 달력을 바꾸었고요. 이후에 스탈린은 더 악랄하게 그 달력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예 그 러시아의 달력에서 주일을 없애버립니다. 당시 그 러시아 달력을 보면요. 그 1년이 72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왜냐면은 그 토요일하고 주일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아예 달력을 바꿔버립니다. 그 스탈린이 그 달력 개혁을 한 것이죠. 이 첫 번째 목적은 종교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그 듣기만 해도 숨 막히죠. 올라스 목금, 올라스 목금. 우와, 막 숨이. 게다가 1년에 국가 공휴일을 5일로 지정해서 1년에 5일을 제외하고는 단체로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레닌과 스탈린 정권 아래서의 그 달력 계산법이었습니다. 스탈린의 계산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면 공장의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했던 것이요. 왜냐면 그 뭐 5일은 다 같이 쉰다 하더라도 그냥 평일에 이제 자기 비번에 이렇게 번갈아서 쉴 수 있게 해놓고 공장 자체는 100% 풀가동하게 돌려놓은 것입니다. 월라수목금 해놓으니까 개인 비번으로 휴식을 돌리되 공장은 100% 풀가동하게 이렇게 생산성이 근데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무단 결근을 하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요. 아, 막 이직도 찾았습니다. 뭐 한 1년 일하다가 직장 옮기고 1년 일하다가 직장 옮기고 하니 한 공장에 오래 근무하는 이 숙련공들이 없습니다. 이 숙련공이 없으니까 기계 만지는 숙련공이 없으니까 이 기계가 또 자주 고장이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스탈린은 타협을 합니다. 결국 이 주 6일제 달력을 도입합니다. 주일만 쏙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이런 식으로 달력을 개혁합니다. 그래도 이 공장의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았고 이 기독교의 뿌리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이 달력을 개혁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것은 이 택도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치면 쉬어야 하고 지치지 않아도 쉬어야 합니다. 주일에 쉬라는 것은 이 신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쉬어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자는 동안에도 빵을 구우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쉬는 동안에도 나의 밥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왕비 중에 가장 악랄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비였지만 이세벨은 그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그냥 대충대충 섬기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딱 한 명 남은 선지자 그 엘리야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습니다. 아, 그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면 사역했습니까? 그 엘리야 사역도 보통 사역 아니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때때로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 먹으면서 살아듣던 적도 있었고 죽어가는 동료 사역자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 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그 동료들이요 한 명씩 차례대로 나를 빼고 잘려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당장 내 자리가 보존돼 있다 해도 이 정말 미쳐버리는 노릇입니다. 전쟁터에서요 이 병사들이 미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소대 15명이 작전 부대에 작전 지역에 투입됐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우리 소대원이 13명 남아있어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11명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자고 일어나니 8명 남아있어요. 그 다음 자고 일어나니 5명 남아있습니다. 내가 살았다면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이 야금야금 죽어나가는 상황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엘리야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 간구합니다. 내가 저 광기어린 왕비 이세벨에게 잔인하게 죽느니 그냥 하나님 나를 좀 편하게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함께 열왕기상 19장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밥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사역에 탈진하고 공포에 질려서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 이제 내 죽이시오. 내 저 왕비한테 죽느니 하나님께 편하게 죽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아무 말 안 하십니다. 그냥 일어나 먹으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이 물병이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 하니까 엘리야 자다가 일어나서 묵습니다. 먹고 또 잡니다. 먹고 자고 그렇게 한 40일을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 저절로 회복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한 40일 했더니 하나님이 구워주는 그 숯불 떡과 물을 먹고 자고 한 40일 지냈더니 다시 선지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이 고단해서 지친 모습 못 본 척 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는 잔소리도 안 하십니다. 그냥 먹이고 재우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 미친 여자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아 네가 감히 내한테 죽여달라 그래? 그래 죽여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 안 하십니다. 아무 잔소리 안 하십니다. 아 그래 밥 물어. 일나라 밥 물어. 자라. 밥 먹고 자라. 40일을 그래 밥 먹고 재우십니다. 참된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칸트의 말에 따르면 십계명은 이 정언명법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여덟 가지는 하지 말라는 이 금령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하라는 명령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하라는 명령이 바로 안식하라 쉬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도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가 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사람 쉬어야 아래 사람 눈치 안 보고 참된 안식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줬으니 쉬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열심히 일해봐야 너희 스스로 구원도 하지 못했던 것 너희가 쉬라 내가 구원해줬으니 이 말입니다. 결국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니 나를 믿고 너희는 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만 쉴 것이 아니라 너희 아랫사람도 꼭 너희랑 똑같이 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안식뿐만 아니라 쉴 수 없게 만드는 사회구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쉼을 누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면서 그분과의 교제에 즐겨야 합니다. 대충 한 시간 예배 때우고 하나님 없는 오락에 빠져 지낸다면 그 휴식 결국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를 재우고 먹여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려 40일을 먹고 자고 하면서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일하지 않고 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으로 간신히 잠드는 새우잠이 아니라 정말 만사 걱정 없이 대자로 뻗어 자는 이 태평한 잠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개인의 노력과 열정이 강요되는 이 시대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온 삶을 뉘우칩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한들,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들, 어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왕 대신 당신이 쉬라고 하셨사오니 그 권위를 의지해 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저 우리를 값없이 구속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의탁해서 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동안 쉴 수 없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동일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게 힘주시옵소서. 내일 염려하라 하셨사오니 내일 일로 오늘 잠 못 이루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